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초고속 작전 백신 최고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분배 계획을 자세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정부 전문가들과 주정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이날 회의는 새로운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백신을 미국인들에게 먼저 공급한 뒤 외국에 전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초대되지 않았으며 백신을 개발한 제약업체 관계자들은 초대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오는 10일과 17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승인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국 정부는 연말까지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4천만 회분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영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는 잉글랜드 지역에 50개 백신 접종 거점 병원을 지정했고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도 수십 곳을 지정해 80살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요양원 근로자들도 접종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첫 백신 접종자는 90살의 마거릿 키넌 씨로 오늘 오전 6시 31분 코번트리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다음 주 생일을 맞는 키넌 씨는 최고의 생일 선물을 앞당겨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맷 헨콕 보건장관은 이날 백신 접종 시작이 과학적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질병을 퇴치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4천만 접종분을 선주문했으며 연내 400만 접종분이 영국으로 운송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어제 우방국인 나이지리아를 처음으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나이지리아, 북한, 중국, 미얀마, 에리트리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이 조직적이며 지속적이고 끔찍한 종교자유 탄압에 관여했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나이지리아를 명단에 올린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슬람교도와 기독교인들이 각각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인도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연례 보고서에서 인도의 종교자유 상황이 악화됐다며 인도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이 어제 타이완에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국무부는 타이완에 첨단 군사 교신 장비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수출로 타이완의 안보 능력을 높이고 아시아 지역에서 정치 안정과 군사 균형,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타이완의 군 통신 장비 현대화 계획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몇 달간 타이완에 무기 수출을 이어왔습니다. 미국은 또 같은 날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14명을 제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장 자치구, 티베트, 타이완 등의 억압적 활동을 한 중국 공산당 당국자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음속을 돌파했던 미국의 전설적인 비행 조종사 척 예거가 어제 97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트위터를 통해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리며 그는 미국 최고의 조종사로 놀라운 삶을 살았고 그가 남긴 모험심과 애국심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예거는 1947년 10월 로켓 비행기 벨 X-1을 마하 1의 속도, 즉 시속 1100km로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됐으며 향후 군사 제트기 개발과 우주 비행의 토대가 됐습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난 예거는 1941년 미 육군 항공대에 입대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확산은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의 방안은 미국의 정권 이양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평안도와 황해도, 한북 북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은 모든 종교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2001년 이후 20년 연속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를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은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했으며 이들 나라들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자유 탄압에 관여했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지정된 나라는 중국과 미얀마,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으로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9개국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미 국무부의 특별 우려국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종교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자유사회가 만들어지고 번창하는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미국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의원회의 보고서가 최근 강조한 것처럼 다시금 단지 필수적인 자유를 행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7월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을 검토하게 하기 위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미국 건국의 기본 원칙과 1948년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해 국무장관에게 인권에 관한 권고를 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올해 7월 발표된 보고서는 일부 국가의 인권 유린 사례를 지적하는 한편 미국이 외교정책에서 인권을 적극 옹호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4월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었습니다. 이 단체는 2020 연례보고서에서 14개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시키면서 북한 정권은 모든 종교와 신앙, 특히 기독교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 논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교자유와 인권 기록 개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진정성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1년 처음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이후 20년 연속 이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종교자유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무역법에 따라 통상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무기 등에 대한 확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대량살상 무기 확산은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대해선 도움을 요청하면 이를 심각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확산 사업에 뛰어드는 건 엄청나게 위험한 모험이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7일 온라인 매체 1945에 공개된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국장과의 대담에서 자신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운반체계 혹은 최악의 경우 핵이나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WMD를 상당한 규모로 확산하기 시작하는 것을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북한의 확산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탄도미사일 분야의 확산 쪽에 실질적인 우려를 갖고 있지만 WMD 측면이라면 위기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은 북한이 WMD 기술을 판매하거나 거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에서 다른 불량 국가나 불안정 지역으로 핵무기 혹은 핵물질의 확산이 이뤄진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분명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이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북한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매우 정교한 사이버 역량과 사이버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이란과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이런 역량을 갖춘 일부 나라 중 하나라고 지목하면서 새로운 전쟁의 시대는 대부분 사이버에서 펼쳐질 것이고 또한 우주에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뿐 아니라 미국의 중요 사회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국가안보국사나 사이버사령부의 모든 도구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다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다른 국무부 인사들처럼 미국은 중국의 제재 이행이 부실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웡 부대표는 지난 1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여전히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들어와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석탄과 다른 물품들이 북한에서 운반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매우 느슨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처음부터 말했듯 우리는 중국의 유엔 회원국으로서 그리고 특별히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안보리에 의해 주도되는 만큼 중국이 이를 집행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아직까진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봉쇄와 국경 폐쇄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은 매우 엄격한 정책 시행은 때때로 권위주의적 국가에선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내 어떤 일이 있는지 기다리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대규모 확산이 있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은 홍수나 화재, 유행병에 대한 구호 등 전 세계 누구에게든 항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도움을 구하는 해당 국가의 통치 집단과 상관없이 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은 미국의 정권 이양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정권에 관계없이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7일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이 한국과 고위급에서 관여 공조하고 현재 진행 중인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에 잘 준비되도록 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사이 미한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건 부장관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 외에도 미한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안이 보여주듯이 미한 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한 양국의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으며 양국 정부는 고위급뿐만 아니라 실무급 저촉을 통해서도 매우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한 실무그룹을 거론하며 두 나라는 각각의 정책이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부합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상황을 피해 국제사회의 의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출범하는 새 행정부의 미한 동맹 현황과 관련해선 현재 사실상 공백 상태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We'll continue to talk in a sincere and respectful way, and with the shared goal of.
내포 부차관보는 미국이 계속 진지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SMA 관련 대화를 할 것이라며 이 대화가 더 공평한 방위비 분담과 더욱 강력한 역량을 가진 동맹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역할 지속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Our role is to continue to encourage as we can positive relations.
내포 부차관보는 한일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은 한일 양국의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긍정적인 관계를 계속 장려하는 것이라며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제외하곤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계속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이 경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초래할 위험에 대해선 과거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거론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심화는 중국의 지렛대를 높이는 격으로 한국은 중국과 매우 중요하고 수익성이 좋은 경제적 관계를 갖고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내포 부차관보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이익과 역내 공약은 강력한 안보 이익의 원천이자 경제적 번영을 위한 일종의 엔진이라며 이는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뤄지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을 정부 이양 중에도 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로 풀이했습니다.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과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과의 동맹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세프트 티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이끈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굳건한 미한 동맹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트럼프 행정부 든 차기 바이든 행정부 든 모두 굳건한 미한 동맹을 유지하고 북한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 이양 시점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등이 마무리되지 못함에 따라 비건 부장관의 방안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한 갈등이나 양국 사이에 균열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노력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비건 부장관의 방안에는 여전히 미국은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이에 북한이 대화 재개로 호응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겼을 것이라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비건 부장관을 초청한 이유는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둔 취약한 시점에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이양기의 도발은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당선인 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미한 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북한이 도발에 나서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한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과의 동맹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 나라로 구성된 안보회의체 쿼드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역할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갈 것이라는 겁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어온 비건 부장관을 격려하고 고별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번에 비건 부장관을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이양 기간 중 비건 부장관의 방한 일정이 닷새라는 점은 다소 긴 것 같다며 북한과의 마지막 대화를 타진하거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한 성과로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극적인 외교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도발을 감행해왔던 북한이 예전과 달리 당분간은 지금처럼 침묵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평양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숙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며 북한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주요 도시 폐쇄, 중국과의 무역 급감, 흉작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다음 달 열리는 당 대회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카즈아니에스 국장은 북한이 몇 주간은 도발을 자제하겠지만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대대적인 신종 코로나 발병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에 따라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대응에 대해 만족해하는 시점이 오면 북한 문제를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순위로 만들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을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방안을 전략화하기 위해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강 장관은 7일 아랍에미리트 국영 WAM 통신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남북, 미북 관계가 교착 국면에 놓였다며 이르같이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현재 북한은 무거운 제재를 받는 데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은 경제 발전을 향한 궤도에 오르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전협정에 대해선 70년쯤 된 매우 취약한 평화라면서 남북한과 정전협정에 서명한 다른 국가들과 완전한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절차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한국 내 북한 인권법도 무의미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한국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과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한국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problem and it's unfortunat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acked.
킹 전 특사는 7일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지성호 의원실이 주최한 2020 북한인권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가 2년 연속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과거의 입장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무대인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과 같은 활동에 지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북한 인권 대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 인권법을 무의미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인권법에는 매 3년마다 정부가 새로운 인권 보고를 통해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명시돼 있고 통일부가 재단을 설립해 북한 인권단체들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도 관련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역임했던 북한 인권대사 역시 3년째 공석으로 두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after my position was finished, I wasn't replaced.
이 전 대사는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로 재임할 당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앞장서 왔다며 북한 인권대사가 공석이 된 지난 3년간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목소리는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와 이 전 대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사회의 변화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대북 정보 유입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n important issue and I think it's one that certainly deserves to be discussed and debated and considered.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대북 전단 금지법을 강행하려 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사도 북한 주민들에게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자신들의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대북 전단 금지법이 통과되면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한국 집권 여당이 법 제정을 다시 숙고하고 국제적인 분석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will be an embarrassmen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I hope the National Assembly
전문가들은 또 최근 북한군에 의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이날 화상토론에 참석한 미국의 북한인권 전문가 그레그 스칼라티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북한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인권과 생명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tragic incident can be regarded as an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 and egregious.
이어 한국과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전쟁 범죄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의 행위가 부적절함과 부도덕함을 넘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인권과 관련해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며 특히 북한 인권 담당 실무진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국 차기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여러 동맹 문제 등 국내외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북한 인권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뤄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남북한 국회가 모두 대북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법을 채택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저명 인권 인사들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개인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은 인류 보편적 권리를 담은 세계 인권 선언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최근 남북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 정보 유입 차단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엔 신중한 접근을, 북한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7일 뷰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한국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금지 법안은 법조항의 문구에 따라 세계인권선언이나 한국의 헌법 혹은 다른 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4일 채택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 관해서는 즉답하지 않은 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북한 정권이 막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예리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응 조치는 그 중대성을 감안할 때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북한 당국은 이를 막을 권리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의 정부 기관과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많은 경우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국가가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언론과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을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 법이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북한의 사상과 정신, 문화를 국권이 수호하며 사상, 혁명, 계급 진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모든 기관과 기업소, 단체,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은 그러나 7일 VOA에 북한의 새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개인의 견해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19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정권이 모든 주민들에게 억압적인 단일 이데올로기를 지속해서 강요하고 있음을 거듭 보여준다는 겁니다. 엘튼 의원은 그러면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은 인권의 기본 원칙에 대한 모욕이자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튼 의원이 언급한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 보편적 규범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특히 19조에서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비준한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는 모든 사람이 간섭 없이 자신의 의견을 지닐 권리가 있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며 전파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특히 표현의 자유 가운데 개인의 알 권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보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소극적, 수동적 지위가 아니라 정부와 사회 운영의 적극적인 개입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지적합니다.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담당 특별보고관은 올해 세계 언론 자유의 날 행사 회견에서 이런 알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같은 권위주의 정부들의 통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We should be asking, in my view, is what are governments doing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public?
국민 개개인은 정부가 국민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하며 국민이 정치뿐 아니라 다른 공익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범위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이런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배격하며 북한엔 인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한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회의에서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전복시키려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he DPRK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 draft resolution.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전 위원장은 그러나 7일 VOA에 인권 침해가 없으면 유엔 조사단을 입국시켜 투명한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과거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거듭된 접근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유엔 조사위의 견해는 북한 주민들이 최종 보고서 등 유엔의 조사 결과를 인지하도록 다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언론 매체들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도하기 위해 정부가 아닌 다른 소식통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디지털 정보 시스템 개발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 중 하나라며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해 모든 남북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이 기술이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또 반인도적 범죄는 침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이를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할 때만이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백신 개발 업체와 전체 공급망을 노리고 있다는 미국 전지 고위 정보 당국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백신 관련 사이버 공격에 나서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크리스 크랩 전 미국 국토안보부사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 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관련 해킹 공격에 북한이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랩 전 국장은 6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 등과 함께 전통적인 해킹 국가로 꼽으면서 이들 네 나라가 백신 개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적 재산권을 노린 첩보 활동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랩 전 국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IBM사가 지난 9월부터 백신 저온 공급망을 목표로 한 해킹 공격이 있어 왔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런 공격의 배후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IBM은 앞선 지난 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백신의 저온 공급망을 노린 해킹 위협이 감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커들이 백신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저온에서 보관하고 운반할 수 있는 공급망을 노리고 스피어 피싱 등의 방법으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독일, 체코 등의 관련 조직과 단체 등이 공격 대상이었다며 해커들이 스피어 피싱 등을 통해 암호를 알아낸 뒤 이들의 네트워크에 침입하면 백신 유통 관련 논의 내용과 분배 방법과 과정 등의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BM은 다만 이 같은 해킹 위협의 배후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크랩 전 국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해킹 위협의 배후가 북한 등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크랩 전 국장은 이들 해커들이 노리는 것은 단지 백신 개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며 백신의 전체 공급망과 분배 채널, 공공보건기구 등의 취약점을 노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코로나 감염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힌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있을 감염에 대비해 백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백신 관련 해킹 공격은 북한의 열악한 기반시설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의 직접적인 활용을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Because they really don't have the infrastructure, I would think, but maybe they do, but I don't think to...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은 해킹을 통해 얻은 백신 관련 정보를 암시장에서 거래하거나 다른 제약회사나 비용을 지불하고 사려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could certainly sell it on the black market to other pharmaceutical companies or
매튜화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 역시 북한의 해킹 공격에는 항상 금전적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관련 북한의 해킹 위협도 금전적 목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단지 정보를 빼내 판매하는 방법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That requires the North Koreans to be able to steal that information, which is a lot harder than just simply accessing.
정보를 빼내서 거래까지 하는 것은 단지 취약 목표물의 접근에 정보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며 이외에도 북한이 이미 지난 2017년에 시도한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제약 회사 등을 상대로 해킹 공격을 시도해 기밀을 암호화한 뒤 이를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랜섬웨어 공격이란 상대방의 컴퓨터에 악성 바이러스를 심어 정보를 암호화시킨 뒤 비용을 지불해야만 암호를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40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 연구원은 북한이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 같은 해킹 공격은 연말 북한 정권의 금융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believe they called it like a rapid push towards the end of the year. You know, they're in need of money. So this could be, you know, the hackers way of sort of, you know, making, you know,
제이슨 바틀레 친 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북한의 해킹 공격이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 history of posing as reporters or employers reaching out.
북한은 전문가나 과학자, 연구원들에게 취업을 제안한 것 등으로 속이는 메일을 보내고 이들이 해당 링크를 누르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 연구원은 이처럼 목표물을 속일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선 언어 능력과 정보 능력 등 자원이 충분한 기구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봤을 때 해커들이 북한 정찰총국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내년도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해 2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7일 공개한 인도주의 활동 2021년 개요 보고서에서 내년에 전 세계 68개국에서 5,400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8억 1,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북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경우 대북 지원에 필요한 200만 달러 가운데 169만 달러가 모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올해 북한에서 주로 산모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출산 복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모 사망률을 낮추고 영유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옥시토신과 마그네슘 지원, 자궁경부암 검진과 치료, 가족계획 용품 제공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북한의 초음파 검사 장비와 소독용품, 헤모글로빈 측정 장치도 반입하기 위해서 지난 6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하면서 외부사상과 문화유입 차단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난 심화로 인한 민심 동요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 법에 대해 반사회주의 사상 문화의 유입과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자신들의 사상과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기관과 기업소, 단체와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5일과 29일 각각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연이어 비사회주의 현상을 질책하고 사상문화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최근 이 법과 관련해 도당위원회를 통해 장마당 등을 통해 퍼져나가는 외부 사상과 문화에 대한 통제 지침을 주민들에게 전파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이 나온 거와 관련해서 각 도당위원회에서 이제 전원회 확대를 다 했어요. 그러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반동적인 사상 문화, 비사회주의적 행위 이런 것들 통보하고 각 그 장마당 시장 관리소 한국 상품 판매자들을 통제할 때 대한 지시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인들한테 통보되기는 한국산 상품을 판매하다 발각되는 경우 무상 몰수될 것이라고 이제 전달되었다고 해요.
조 소장은 북한에서 자본주의 문화 유입 차단 조치들은 그동안 당이나 국가 보위성 차원에서 초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그런데도 이를 법제화한 것은 주민들을 한층 더 위협하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부산하나센터 교수는 확산세가 위험수위에 달한 한국문화, 즉 한류에 대한 북한 당국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 등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고조된 주민 불만이 외부 사상과 결합해 정권 불안 요인으로 번질까 경계심이 커졌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강 교수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은 데다 이를 유통, 재생하는 고수익의 디지털 매체들이 상인들에게 매력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한류 확산이 북한 당국의 골칫거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라는 게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볼 수 있는 장비라든지 CD나 USB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유통되는 게 다른 상품의 거래량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호기심이나 뭐 재미로만 본다면은 그 정도로 확산되거나 위험하진 않을 텐데 결국은 돈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더더욱 그 확산에 그 열을 올리게 되는 거죠.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과 함께 정보통제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동통신법도 제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의 보급에 따른 정보통제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크게 보면 경제 부분은 좀 풀어줬는데 사상통제 부분은 강화였어요. 탈북자 정책도 더 굉장히 엄격해졌고 그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휴대전화가 600만 대 이상이거든요. 인터넷은 안 되는데 문제는 인트라넷이래요. 이게 쫙 퍼져요. 들어가면.
조충희 소장은 휴대폰 보급과 함께 북한 내에서도 당국의 정보 통제를 피하는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관련법을 만들어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미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거주하고 있는 윌리엄 김씨 사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40대 탈북 남성 윌리엄 씨의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북동부 펜실베니아에 이어 뉴욕으로 이주한 윌리엄 김씨. 밤낮 쉴 새 없이 일했던 윌리엄 씨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버림받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아 삶의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윌리엄 씨는 잠시 쉬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고향 땅은 아니지만 고향과 가장 가까운 곳, 한국을 찾게 됩니다.
정말 뉴욕에서 힘들다가 한국에 가니까 너무도 한쪽으로는 고향 가까이로 가니까 다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3일째 된 날 내가 38점 일대 가고 싶다 해서 통일각이라는 데 가봤어요.
탈북 후 중국과 캄보디아를 거쳐 건너온 태평양을 되돌아 그리운 고향을 마주한 한국에서 윌리엄 씨는 북녘 땅을 바라봤습니다.
북한 땅이 맞은편에 보이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전에 북한에서 꽃에 비치면서 북한을 방황할 때 국경 일대죠. 황해도 군천부터 저 강원도 쪽에 있잖아요. 그쪽을 떠돌이하면서 다 모던목으로 다니던 그 생각이 푹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미국에서 사기당하고 그랬어도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잖아요. 돈 뺏겼어도 내가 돈 벌 수 있는 몸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했다고 솔직히 속으로 많이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까스로 추스리게 되는데요.
옛날 같으면은 이까지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미국 생활에 정말 그냥 고향을 잊고 많이 살았나 보다 하고 거기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결심을 했죠. 나는 내 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살 수 있다.
미국으로 돌아온 윌리엄 씨는 또다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냥 이 뉴욕이라는 데는 이제는 내가 더 일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일자리를 찾고 싶은 생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고 뭐고 다 정리하고 그게 시애틀에 캄보디아 미국 대사관에 같이 있던 그 형님이 여기 와서 사셔요. 와이프랑 아이들이랑.
네.
그래서 이 형님이 있는 곳으로 내가 힘들어하고 하니까 형님이 오라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행삼아 한번 구경을 가보자 하고 왔는데
이미 마음이 떠난 뉴욕을 접고 시애틀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날씨도 너무 좋고 누구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누구도 모르는 곳에서 또 시작을 하자 하고 그 형님 따라다니면서 한 열흘 동안을 전기 수리하는 거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잘 살다가 고생이라는 걸 하지 않고 오다가 나니까 나한테 계속 멋에 박히는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고 미국에 왔으면 얼마나 너가 제대로 못 살았으면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애틀에 거주하던 탈북민 지인의 권유가 있었지만 함께할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에 다시 홀로서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서 열흘 만에 내가 집을 얻고 룸메이트로 나왔습니다. 하우스에. 그래서 방 한 칸씩 빌려주는 그런 집들에 와서 나와서 일자리를 찾는데 딜리버리 하면서 마켓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얼마 주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일할 수 있는 것만 찾다 해가지고.
미연방 센서스국은 워싱턴주 한인 인구를 총 8만 9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한인 인구가 많은 도시인 만큼 윌리엄 씨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렵지 않게 찾게 됩니다. 2017년 봄,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윌리엄 김 씨.
내가 이제부터 다시 빈터에서 시작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시간당 11불 50점 받으면서요. 6일 동안 일하면서 마켓에서 마켓에 물건이 없는 물건을 다 정리해서 그로서리 파트에 물건 세일업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딜리버리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윌리엄 씨는 한인 식료품점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배달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정말 회사에서 매니저님이나 전무님이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켓이란 거는 한국 마켓이었는데 주인은 중국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중국 사장이 파견한 중국 친구도 있었는데 쟤하고 친하게 된 거예요. 제가 중국말은 잘 못해도 그래도 중국어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딜리버리 하면서 중국 손님들을 제가 맡아서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한 푼 모았어요. 진짜 이제는 운행도 다 정말 제대로 돈을 싸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내가 아무리 빈터 됐더라 그래도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살면은 이 땅에서는 죽진 않겠구나 한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니 사람들과의 관계는 저절로 좋아졌고 좋아진 관계 덕에 뜻밖의 도움도 받게 되는데요. 북한을 떠난 지 10년 만에 가족 소식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네,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국경이 하고 가깝지 않으니까 가족들하고 미국에서도 가끔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가족들하고 연락하고 돈도 보내주고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 어려서부터 암으로 많이 아프셨는데 그냥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제가 2018년도에 가족들 소식을 알아본다고 중국에를 나가게 됐습니다. 예, 중국에 나갈 때 거기에 중국 마켓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가 지금 중국 길림 장춘에 나갔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나이도 같기 때문에 그 친구 도움으로 연변 일대나 저쪽 장백현 압록강 일대까지 다 돌면서 가족 소식을 찾는데 많이 고생했습니다.
중국인 동료의 도움으로 중국 땅을 밟게 된 윌리엄 씨. 북중 국경을 찾아갑니다.
미국에서 돈 한 10,000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가족을 찾느라고 국경에서 많이 걸고 북한에서 건너오는 밀수꾼들하고 연락해서 가족들을 찾으려고 애를 너무 썼는데
그러나 반가운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가족 찾는 거 이번에는 안 되겠다. 포기하자라는 마음은 어떻게 먹게 되신 거예요?
우선 브로커들한테 돈을 줘서 내보내고 하면은 전화로 들어오는 얘기가 다 성의가 없고 이 사람이 자기가 진실하게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구나 한 전화를 받아보면 그렇게 마음이 안겨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내 가족을 찾을 때가 아니구나 하고 국경에 가니까 내가 중국에 세 번을 건너오면서 진짜 건너올 때 그 2000년도, 2004년도 그때 이 국경 모습이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국경 앞에 마주쳤는데 눈물이 너무너무 슬프게 나더라고요. 죽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땅 앞에 국경에 왔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윌리엄 씨는 한 많은 땅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윌리엄 김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시대의 전국 농민 동맹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2016년 12월 8일.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지구를 선회하고 돌아온 우주인 존 글렌이 95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미국 최초의 우주계획 비행팀 중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존 글렌은 1921년 미국 중부지방인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42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글렌은 일본에 보복해야 한다며 대학을 그만두고 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해군 항공사관학교 후보생 과정에 들어가 조종사 훈련을 받은 그는 1년간 훈련을 마치고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로 바로 태평양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1952년에는 한국 배치 명령을 받고 1953년 2월부터 전투기 조종사로 싸웠습니다. 한국의 공중전에서는 소련의 미그기를 격추해 유명해졌습니다. 글렌은 한국전쟁을 끝으로 전투기 조종사 복무를 끝냈지만 1954년 다시 미 해군 시험 비행조종학교에 들어가 테스트 파일럿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1959년 글렌을 미국의 머큐리 우주계획에 발탁했습니다. 머큐리 계획의 우주인은 글렌을 포함해 7명의 팀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1962년 존 글렌은 역사적인 우주 비행에 나섰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글렌이 탄 우주선 우정 7호는 강력한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글렌은 차질 없이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 지구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에 걸쳐 지구를 3바퀴 돈 다음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글렌은 미국 우주비행사상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돌고 귀환한 우주인이 됐습니다. 1978년 12월 8일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 골다 메이어 여사가 80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러시아 키예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어느 나라에 살던 박해가 있었으나 당시 러시아 키예프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가장 심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박해를 피해 아버지가 먼저 미국으로 떠났고 골다 메이어를 포함한 일가족 모두는 골다가 8살인 1906년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15살 때 사회주의 유대주의 회원이었던 언니의 영향으로 사회운동에 눈을 뜨고 1921년에 팔레스타인으로 가 이스라엘 건국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벤구리온과 함께 이스라엘 건국운동에 앞장섭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노동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1969년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됩니다. 취임 첫해 중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고 1969년부터 이스라엘을 이끌며 1974년 총리에 재선되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알아온 백혈병이 악화됐고 1973년 벌어진 제4차 중동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임합니다. 그리고 1978년 12월 8일 골다 메이어는 세상을 떠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